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빅 베네딕트. 그는 첫눈에 반한 레슬리와 결혼식을 올리고 텍사스에 사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 레슬리는 멕시코계 아픈 가난한 갓난아이를 위해 의사를 불러줍니다. 그녀는 중남미계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죠.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이들을 돕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56년에 개봉한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는 거대한, 거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당시 영화관에서 개봉됐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영될 정도로 유명한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로 오르내리고 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록 허드슨, 제임스 딘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자이언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끝난 후까지 베네딕트 일가와 우연찮게 기름이 나는 곳을 찾아내 자수성가한 제트 링크라는 한 인물의 삶과 사랑, 좌절,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자이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빅 베네딕트는 종말을 구입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린튼가를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린튼 씨의 딸인 레슬리를 만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낍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져 사랑을 하게 되고 마침내 양가의 허락을 얻어 결혼하죠. 결혼 후 레슬리는 빅을 따라간 긴 열차 여행 끝에 광활한 텍사스에 도착합니다. 자동차로 며칠을 돌 정도로 광대한 대지를 갖고 있는 빅의 농장을 보고 레슬리는 입을 다물 줄 몰랐는데요. 레슬리는 목장 생활을 익히기 위해 여기저기를 살피고 다니는데 그러던 중 빅의 조수나 마찬가지인 제트 링크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이곳저곳을 안내해줍니다. 레슬리가 집에 들어온 뒤 점차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에 불쾌해하던 빅의 누이는 사나운 말을 타고 나갔다가 낙마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누이는 유언으로 가깝게 지내던 제트 링크에게 약간의 땅을 상속으로 남깁니다. 이에 제트는 불모의 땅 대신 현금을 주겠다는 빅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땅에 자기 소유의 작은 목장을 건설하죠. 그 뒤 세월이 흘러 제트의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그는 막대한 재벌로 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레슬리에 대한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제트 링크 팀, 제트 링크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이 맡은 배역이 제트 링크죠. 미국의 서부극 자이언트는 에드나 퍼버의 1952년 작품인 자이언트 소설을 기반으로 조지 스티븐스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현실과 이상이 맞물린 작품이 바로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셰인과 젊은이의 양지 그리고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3부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간 배경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고찰하는 공통점이 있죠. 셰인은 서부 개척 시기가 끝나가는 미국, 젊은이의 양지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 그리고 자이언트는 1920년대 석유가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는 제목에 걸맞게 상영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납니다. 자신의 촬영분을 마치고 얼마 후 자동차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제임스 딘의 연기가 특히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텍사스의 광활한 풍광을 영화에 제대로 담아냈고요. 당시로서는 드물게 인종과 계층 차별의 문제도 흥미롭게 다뤘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요. 또 자이언트는 수많은 등장인물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이언트 팀. 영화 자이언트의 주제곡이죠.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자이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제임스 딘의 유작입니다.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젊음을 그는 이 영화에서도 연기했는데요. 특히나 중년에 접어든 퇴락한 제트, 술에 절어 세상을 비웃는 듯한 모습은 아련한 슬픔으로 영화 팬들을 인도하고 있죠. 미국의 배우 제임스 바이런 딘은 1955년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섬세한 청년 역할로 냉전 당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뇌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1955년 이유 없는 반항을,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자이언트를 찍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 작품을 남기고 그는 자동차 사고로 1955년 9월 30일 세상을 떠났죠. 짧은 활동 기간에 남긴 그의 강렬한 이미지는 이후 현대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임스 딘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물체를 겨우 흐릿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를 상징하는 곁눈질은 시각장애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다고 하죠. 영화 자이언트 감독인 조지 스티븐스는 배우였던 부모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연극과 밀접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맨으로 처음 영화계에 뛰어들었고요. 1933년에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죠. 캐서린 헵번이 주연한 앨리스 애덤스로 감독으로서 입지를 다졌고요. 1930년대 후반에는 진저 로저스와 프레드 에스테어의 작품을 여러 편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비롯해 아직도 수작으로 꼽히는 고전 작품들을 여러 편 감독했죠. 여주인공 레슬리 역할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배우로 아역배우로 시작해 원숙한 연기력과 외모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는 그녀를 상징하는 특색으로 여겨졌는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고요. 미국 영화연구소 여성 레전드 목록에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클레오파트라, 녹원의 천사, 버터필드 에잇,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등이 있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헌트 씬, 사냥하는 장면 함께 듣고 오시죠. 그렇다면 영화 자이언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는 어떤 곳일까요? 미국 남부에 있는 주로 면적은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넓고 인구는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1836년 멕시코에서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1845년 미국의 28번째 주로 흡수됐는데요. 텍사스는 멕시코 문화와 가장 많은 접합을 이루는 주의 하나로 텍스멕스라는 고유의 음식 문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넓고 평평한 지대 덕분에 미국에서 자가용 대형 트럭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곳이기도 하고요. 크다는 걸 강조할 때 텍사스 사이즈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텍사스는 프랑스의 본토보다 약 1.2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텍사스는 서부 영화의 대명사 같은 곳으로 카우보이 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1년 중 여름이 가장 길고요. 날씨가 변덕스럽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 하면 왜 카우보이가 유명할까요? 텍사스 카우보이는 미국 국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전설적인 남성들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그들의 전성기는 역사상 짧은 시간에 걸쳐 있었지만 목장에서 소몰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카우보이는 예술, 영화, 노래, 시, 소설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디미트리 티옴킨의 Medley Five Scene, Yellow Rose of Texas, 결투 장면, 텍사스의 황색 장미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자이언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는 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한 1950년대식 블록버스터 대작입니다. 약 3,900만 달러의 흥행을 불러일으켰는데요. 1957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제임스 딘과 록 허드슨이 남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음악상 등 10개 부문 후보작으로 올랐고요. 그중에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개봉을 2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임스 딘의 유작이기도 한 이 작품으로 그는 사후에 연속 2년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의 음악은 영화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디미트리 티옴킨이 맡았는데요.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음악 몇 소절을 영화에 끼워 넣던 전통을 깨고 영화 전편에 흐르는 음악을 창작곡으로만 채운 선구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티옴킨은 미국인 영화음악 작곡가로는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티옴킨이 작곡한 영화음악으로는 잃어버린 지평선, 하이눈, 백주의 결투, 로마 제국의 멸망 등 여러 작품이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메들리, 토이 트럼펫 마치, 크리스마스 모닝, 엔젤스 리턴, 장난감 트럼펫 행진, 크리스마스 아침, 엔젤의 귀환,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임스 딘의 연기는 환상적이었다. 이토록 멋진 영화를 지금 다시 볼 수 있을까? 긴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영화다. 제트가 파티장에 홀로 남아 울부짖는 장면이 왜 그렇게 서글프고 고독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영화다. 미국이라는 역사의 개척에 자리했던 숭고한 개인들, 미국 서부극의 역작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멋진 연기부터 록 허드슨의 훌륭한 연기와 제임스 딘의 날카로운 연기까지 자이언트는 위대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라고 호평했고요. 미국의 연예 주간지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먼지로 뒤덮인 텍사스 평원의 숨막히는 파노라마 장면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수준에서 강력히 기록되는 뛰어난 영화다. 이야기 자체에 전달해야 할 확고한 메시지와 극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메들리, Romantic Interlude, Love Theme, 낭만적인 간주곡, 사랑 테마곡,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자이언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극중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제임스 딘의 독백은 실제 제임스 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 후반 작업 중 중요한 장면의 녹음을 남겨둔 채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흡사한 목소리를 가진 배우를 수소문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단역을 전전하던 무명 배우 닉 애덤스는 감독을 찾아가 목소리 연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목소리는 전혀 달랐지만 극중 제임스 딘의 슬픔을 잘 표현했다는 이유로 만족해했다고 하는데요. 닉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인 제임스 딘을 괴롭히는 이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몰라주던 닉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제임스 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둘의 인연이 시작된 거였죠. 결국 닉 애덤스의 목소리 연기로 자이언트의 감동적인 순간이 완성됐습니다. 목장에 갔다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레슬리를 보고 제트는 총소리를 내곤 그녀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레슬리와 함께 더운 날 짧은 이야기를 나눈 뒤 레슬리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레슬리의 발자국이 찍힌 자신 토지의 진흙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트는 그 땅을 파보는데요. 기계를 만들어 계속해서 땅을 파던 제트는 석유를 발견하고 아주 큰 부자가 되죠. 레슬리의 발자국이 찍힌 땅,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레슬리의 며느리는 백인이 아니라 멕시코계였죠. 그들은 식사를 하러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는데 식당 주인은 이들을 마지못해 앉게 하지만 또 다른 멕시코계 사람이 들어오자 식당 주인이 그들을 내쫓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보다 못한 빅 베네딕트와 식당 주인이 주먹 싸움을 벌이는데요. 그는 빅을 때려눕힌 뒤 자신의 식당의 규칙이 적힌 팻말을 빅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손님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죠. 빅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레슬리에게 자신은 헛살았다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아내 레슬리는 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은 나의 영웅이 됐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제트는 꽤 성공했지만 방송에 출연하는 날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기죠. 레슬리, 그녀는 너무 예뻐.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제트 링크, 오일 베런, 제트 링크 석유 재벌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청춘의 우상 제임스 딘으로 유명한 영화 자이언트였는데요. 당시 제임스 딘을 보려고 여성 팬들이 영화관으로 구름떼같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마지막 곡으로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The Eyes of Texas Are Upon You. 텍사스가 그대를 주시하고 있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자, 2023년 8월 한 달 관심을 끈 여성 관련 뉴스 정리해 볼 텐데요. 이들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여성 패션 디자이너,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성전환 체스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성 패션 디자이너.
네. 네. 자, 세계 패션의 흐름과 패션 산업을 알고 싶다면 이곳에 가야 합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 뉴욕입니다.
네. 예. 세계 4대 패션 도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뉴욕은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를 배출한 저명한 패션 스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파슨스가 떠오르네요.
예. 파슨스와 더불어서 FIT가 있습니다.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고요. 네. 그리고 Pratt Institute 있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세계적 명성의 패션 스쿨이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런 세계적 명성의 패션 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네.
자, 2015년에 진행된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 글래머 맥켄지 앤 컴퍼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방금 이렇게 언급했던 유명 학교의 패션 전공 졸업반의 약 85%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패션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텐데요.
네.
그런데 봄하고 가을 이렇게 세계 4대 패션 도시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 쇼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네킹 같은 남녀 모델들이 런웨이 위에서 화려한 워킹을 하고 쇼가 끝나면
네.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남성입니다.
남성이죠.
쇼가 끝나고 걸어나오는 이 쇼의 주인공, 의상 디자이너가 바로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익숙한 풍경입니다.
네네.
여성 소비자가 지배적인 산업 분야지만은 남성이 주도하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네.
패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성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요, 세계적인 주요 패션 브랜드의 여성 임원 비율 14%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는 행사와 그 의미를 뉴욕타임스 신문이 조명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죠.
예. 패션 산업은 주로 여성들의 꿈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요 직책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VMH 같은 대형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디자이너의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네.
자, LVMH,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죠.
네.
보통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티파니라는 브랜드가 이 회사 소속이고요. 펜디, 크리스찬 디오르, 보석 시계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6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남성 지배 산업 구조 속에서도 이미 변화의 흐름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요. 디올이 첫 여성 창작 감독으로 마리아 그라지아 키우리를 영입했고요.
네.
샤넬은 2019년에 역시 여성 디자이너 버지니 비아르를 임명했습니다. 에르메스 여성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고요. 피비 필로의 복귀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피비 필로 역시 세계적인 여성 패션 디자이너죠.
네네.
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게 패션계의 변화이긴 해도 뭐 그렇다고 남성 지배 구조에 뭐 과연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여전히 세계에서 최고급 브랜드에서 여성 디자이너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변화의 물결을 소개하는 움직임이 이 주류 사회에서 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는데요. 가장 주목할 내용은 뉴욕에 있는 이 세계적 명성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매트의 의상 연구소가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전시가 뭐 이 의상 연구소가 세워진 이래 85년 만에 그 남성 디자이너는 전혀 없는 첫 번째 여성 디자이너 전용 전시라면서요.
정확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여성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단독으로 소개했던 전시는 거의 없었기도 하지만
네.
이번 전시에는 여성 디자이너들의 업적과 기여를 재조명하는 게 목적인 만큼 여성 디자이너만의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 전시가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열립니다.
자, 전시 내용 좀 더 알아보죠.
네. 70명 이상의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 약 80점을 전시하는데요.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여성 주도 패션계의 계보를 추적하고요. 선구자적인 여성 디자이너들을 조명하는 전시회입니다.
네.
유명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선보일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여성 디자이너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인 만큼 그 당시의 작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에는 아주 드물게 코코 샤넬, 마담 그레 같은 역사적인 여성 디자이너 단독 전시회를 열었었는데요. 여성이 패션계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고 또 주창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관람 포인트입니다.
네. 자, 뉴욕 매트에서 열리는 전시회 말고 또 다른 굵직한 전시도 열린다고 하죠.
예, 바로 다음 달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앤 로우 아메리칸 쿠티르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 전시를 미국 패션계가 여성 디자이너들의 역할을 주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디자이너 앤 로우. 미국 퍼스트레디였던 재클린 케네디가 195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한 인물입니다.
네. 뭐 재클린 케네디라고 하면은 영부인으로서 또 패션의 어떤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당시 그 웨딩드레스 역시 화제였다고 하는데 앤 로우 어떤 사람인가요?
네. 1898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양장점의 노예였고요. 어머니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옷을 짓는 것이 삶이 된 앤 로우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교계, 정치계 유명 인사를 위한 옷을 만들면서도 백인 디자이너들보다는 못한 대가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컸답니다.
네.
패션 히스토리 타임라인에 따르면요. 재클린 케네디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준 인연으로 재클린으로 추정되는 그 익명의 기부가가 앤 로우의 부채를 갚아줬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앤 로우 씨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는 흑인 디자이너였습니다.
흑인 디자이너.
네. 다음 달에 열리는 전시회는요.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가장 큰 전시회라고 합니다.
네. 앤 로우 전시회 외에 또 다른 전시 뭐 행사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0월에는요. 뉴욕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디자이너, 프랑스의 여성 디자이너 가비 아기온이 설립한 프랑스 명품 무료 클로에 전시회가 있고요.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같은 주제의 다른 인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세계 패션계에서는 이렇게 연속으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서 여성 디자이너들이 이룬 그 폭넓은 성취와 기여를 알릴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여성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이제서야 주목을 받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러 이유를 꼽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성별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여성에게 투자할 의욕이 부족했던 금융계의 태도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션 산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여성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원과 주목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여성의 창의력과 성공은 어느 산업에서도 어떤 산업에서도 중요할 텐데요. 네. 신문은 이 패션 산업도 그것을 깨닫고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인데요. 올해 여자 축구 월드컵에 출전한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 2023년 국제축구연맹 FIFA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16강 탈락 이후 미국이 16강 탈락 이후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상 경질된 건데요. 부임한 지 3년 10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여러 매체에서 주요 소식으로 다뤘는데 내용 좀 보죠. 네.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이 8월 16일 사임했다고 여러 주류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의 사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는데요. 네. 이 감독의 지휘 아래 여러 대회 미국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출전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2019년 10월부터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그쳤고요. 지난 20일 막을 내린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는 16강에서 탈락을 하는 등 세계 최강팀 미국으로서는 정말 굴욕을 겪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만 이겼고요. 네덜란드 포르투갈하고는 비겼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패했고요. 이 월드컵 대회 전부터 3연패의 꿈을 이룰 것인가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네. 16강 탈락. 미국민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감독의 전략도 선수 운영에도 비판이 많았더라고요.
예예.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이번 월드컵 동안 선수 발탁과 전술, 선수 운용 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핵심 선수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역할을 주거나 신예 선수들을 발탁하면서도 또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여자 축구 대표 팀 감독 자리 공석인데 앞으로 경기 준비에 지장이 좀 있겠어요.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 9월에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친선 경기는 수석 코치인 트윌라 킬고어가 감독 대행으로 임명돼서 이끌게 됐고요. 2024년 파리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안도노브스키 감독 북마케도니아 출신 미국인 남성인데요. 자리를 떠나는 심경 좀 들어봐야죠.
예. 자, 지난 4년 동안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선수들을 감독하는 것 내 인생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이번 월드컵 결과에 실망을 하지만 이 팀이 이룩한 진보 또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지지 그리고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한 영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키워드 짧게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는 아니지만 특히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골랐는데요. 세계 체스연맹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선수의 경기 출전에 제동을 걸었나요?
네. 이 세계 체스연맹이 지난 14일에 성전환자에 관한 출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자 체스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네. 연맹 측은 성전환은 선수의 자격 및 대회 참여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경우 연맹의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여성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여성 선수 타이틀 보유자가 남성으로 전환을 하면 성전환을 하면 그 타이틀이 박탈되고요. 다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 남성은 원래의 그 여성 선수권 타이틀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계 체스 연맹은 앞으로 2년 안에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이 지침의 반응 어떤가요?
예,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 이 지침이 시스 여성과 트랜스 여성 그리고 체스 게임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스 여성이라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인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네, 참 용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 자, 체스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 스포츠 단체 중에는 성전환자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제수영연맹이 그렇고요. 세계사이클링협회, 세계육상연맹 등에서도 아주 유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eoul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최근에 북한 인권 행사장에서 한국 시민들을 상대로 단체 활동을 널리 알렸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40여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하고 우리가 같이 일했고 내가 그 기본 지도사상을 관리해온 사람이 95년에 9달 동안 대급을 못 주니까.
전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고 황장엽 선생이 북한의 현 실상과 미래 전망에 관해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2006년 한국자유총연맹이 마련한 한 자유포럼이었는데요. 최근 북한인권행사장에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이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이 단체는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인권 개선활동과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탈북민 허광일 위원장에게 이 단체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 단체는 1997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신 황장엽 선생님께서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만드신 탈북민 결사체라고 해도 간이 아닐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세 가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이 인권 해방과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의 성공적 정착,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 활동, 대체로 세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라면 단체 명에 맞게 철저하게 북한의 인권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본부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민 지도자 양성과 함께 또 여러 탈북민 단체와 힘을 합쳐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에 있고 11개 본부가 지금 각 지방에 상존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이렇습니다. 사단법인 단체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회원 100명을 걸어놓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2,600명의 준회원을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순수 탈북민 단체가 아니라 황장엽 선생님께서 북한의 민주화를 진행하자면 탈북민들이 중심에 서되 한국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한국의 애국자들과 함께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이사 구성을 보면은 40%가 그 한국 지인들이시고 그 다음에 회원들도 한 15% 정도가 한국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저희들은 정말 눈만 뜨면 두고 온 고향, 북한으로 가는 게 우리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저 북한 독재 정권이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는 이 문제는 우리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우리 목적을 실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적으로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북한으로 가자면 한국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북한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처들 앞에서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체 내 탈북민들과 회원들이 한국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언제부터 이 단체 활동을 했을까요?
저는 95년도 2년 먼저 왔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나본 것은 98년도 저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원에서 그게 98년도로 기억됩니다. 그때 거기서 만나시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 전 조직이 원래는 뭐였냐면 북한 민주화 동맹이었습니다. 2000년도 1월에 조직됐는데 북한 민주화 동맹 조직 때부터 우리 탈북 동지들하고 함께 선생님을 보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활동의 시작부터 함께한 창립 멤버인데요. 허광일 위원장은 수많은 활동 가운데서도 2003년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했을 때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2003년 10월 18일 날에 선생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1차 미국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선생님까지 포함시켜서 대표단으로 가가지고 미국 정계, 사회계 정말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선생님께서 북한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 실현에서 탈북자들의 역할, 국제사회의 의무와 또 지원 이런 걸 요구하실 때마다 국제사회가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답 할 때 정말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심을 확고히 가지게 됐습니다.
허광일 씨는 2016년 위원장으로 취임해 이 북한 민주화 위원회를 이끌어왔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국과 국제사회에 이 북한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면서 전부적 권리가 아닙니까? 특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고 또 북한에서 그 자유의 열망, 인권 해방의 열망을 가지고 항상 남쪽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북한의 자유의 정보를 유입해서 반드시 북한 땅에도 아무리 땅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남북이 함께하는 공포가 되고 우리 혈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한 회원 탈북민 엄태희 씨도 남북의 자유 통일을 위해 오랜 시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단체 활동은 항정엽 선생님 계시기서부터 계속 쭉 같이 대한민국 땅에 발 도착해서부터 좀 이 일을 했죠. 기본 노란자위 같은 이런 일들은 뒤에서 묵직하게 여지까지 따라오면서 했으니까 지금 세태민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데도 쉽고 우리는 거기 땅에서 왔으면 그 누구를 대변하지 않고 이 일은 다 앞장서야 합니다. 뿌듯한 건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든든하고 세계 한국이라고 이름도 알릴 때 그때는 막 너무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막 희열을 막 느끼고 빨리 우리 대한민국 국방과 모든 경제 분야, 모든 경제 문화 외교 분야가 모두 튼튼해야 북한을 빨리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서 세대가 더 가기 전에 우리 세대에 빨리 더 꺼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항상 가슴이 부풀죠.
그러면서 아직은 젊은 세대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고요. 그만큼 자신들의 활동을 더 폭넓게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주춧돌이 돼야죠. 밑돌이 든든해야 앞으로 나가는 방향도 뚜렷하고 한반도가 앞으로 통일돼서 잘 살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도 눈을 깨야 되고 우리가 선배들이 먼저 어서 온지는 오라지만 다 10년, 20년, 30년 됐지만은 이제 지금 기초를 해나간데도 하나하나 디딤돌을 올라가야 앞으로 우리가 강성대국으로 나가고 통일 한반도에서 살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을 또 많이 해서 개방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 소원이면.
그리고 또 다른 회원인 탈북 여성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 정착한 지 13년 차이지만 행사 참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북녘에 남아있는 가족이 걱정돼 이 활동을 안 한 이유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고 또 한국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을 정착해야 되잖아요. 자네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나도 정착하고 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뭐 모임 가고 무슨 일을 여력적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딸도 대학 졸업시키고 아들도 졸업시키고 그래서 지금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됐거든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이렇게 북한 인권 센터도 있고 모임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여기서 13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도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전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엄청 힘들게 대학생들이 희생도 있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북한은 그럴 수 없잖아요. 특히 인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이제는 같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끝으로 허강일 위원장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자기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옛날입니다만은 이제는 그 세월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아있는 제 여생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북한 2,400만 동포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저희 여력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